역사고 정강의 25강 읽겠습니다. 25강하고 26강을 지나서 27강에 들어가면은 엥겔스의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이 책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지금 27, 28, 29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 프랑스 혁명이 30강 뭐 이런 거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저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지나갈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그런 부분은 이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노동자 계급의 상태는 이 역사고전 강의에 있는 노동자 계급의 상태 부분은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 정도만 얘기하고 지나가고 그 라티오 출판사에서 이재만 씨 번역으로 이 책이 다시 나왔죠. 그래서 그거를 따로 그것만 따로 할 생각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25강 26강 이 부분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서 19세기로 이행하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이 지금 이 역사고전 강의가 40강에 걸쳐서 이루어진 책인데 특히 제가 좀 신경 써서 강의를 했었고 또 이 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25, 26 이때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뒤에는 15개 챕터가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25강 첫머리에 있는 것처럼 18세기는 현대사회의 기원이고 이 시기에 정치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파생된 통신혁명, 사회혁명, 국제관계혁명, 문화혁명 저자가 혁명이라는 말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혁명이라는 말을 쭉 써놨는데 좀 혁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서 과장되었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때부터 오늘날까지의 세계가 이때 이전의 세계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진 그 시기가 되죠. 서양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사의 시기에서도 1800년부터 그냥 정조가 죽은 게 1800년이니까 1800년부터 지금까지 200년의 역사가 1802년 이전에 그 신라가 고려부터 그냥 따져보면 고려부터 한반도의 신라에서 고려부터 따져보면은 한반도의 중심에 도읍을 정한 게 고려니까 고려부터 따져보면은 대체로 그때부터 따져보기 시작하면은 10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1800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1800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이렇게 비중을 역사의 비중을 따져보면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하나의 틀을 만들어낸 시기를 따져보면 이 200년이 최근의 200년이 훨씬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세계사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서구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역사의 큰 흐름을 본다면 요 200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하다는 게 더 발전했고 화려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시기를 규정하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역사라고 하는 게 최근의 것이 오늘날의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25강부터가 25권부터는 좀 분량을 봐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17세기 과학혁명과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근대 국민국가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확대되었고 가톨릭 제국이 여전히 이제 그 독일과 프랑스 같은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해도 지중해 중심으로 무역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화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306페이지 맨 위줄에 있는 것처럼 18세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규율하는 체제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문단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 다음 문단에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규정으로 봐도 거의 무방하죠.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30년 전쟁 이후 국민국가 체제를 정초한 베스트팔렌 체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소비사회, 국제관계적으로는 미합중국의 세계 헤게모니 시대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18세기의 기원을 둔 모더니티의 시대 이때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 근대성 또는 현대성이라고 번역되는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게 지금 25강에서 우선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굉장히 복잡다단한 것 같지만 25강에서의 근대성을 규정하는 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근대성을 규정하는 6개의 항목, 이 항목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바탕에 놓여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 25강에서는 그것 6개의 항목, 이 항목을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홉스봄, 에릭 홉스봄의 혁명의 시대 머릿말 이 부분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홉스봄의 책 이제 안 읽는다. 갖다 버렸다. 사실입니다. 홉스봄 책 있던 자리를 비우고 에릭 베겔린의 오더 애니 스토리, 그 다섯 권으로 된 오더 애니 스토리를 그 자리에다 놔두었습니다. 오더 애니 스토리를 이렇게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은데 이렇게 대조를 해보다가 그냥 수범은 이제 그만 읽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또 제가 역사고전 강의에 이렇게 인용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면 역사고전 강의에 인용된 홉스봄의 글을 보면 되겠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버렸죠. 그냥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그리고 제국의 시대, 그 다음에 극단의 시대. 극단의 시대는 이제 현대사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기 누구죠? 토니 주트. 평가한 걸 보고, 그래. 좀 찜찜한 구석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래,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혁명의 시대 머리말에서 낱말들은 때때로 기록보다 더 효과적인 증거가 된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60년이란 기간 동안 창안되거나 그 현대적 의미를 얻은 몇 개의 영어 낱말들을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가 설명하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1789년 프랑스 혁명부터 1848년 유럽혁명까지를 다룬 그 저작에서 그 머릿말에서 홉스봄이 거론하는 이 단어들 있잖아요. 공업, 공업가, 공장, 중류계급, 노동자계급,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철도, 자유주의, 보수주의, 뭐 프롤레타리아트, 그리고 공리주의자, 사회학, 그 다음에 저널리즘, 이데올로기 이런 낱말들이 이때 새로 만들어지거나 또 새로운 뜻을 얻게 된 이런 단어들이죠. 따라서 1789년에서 1848년 기간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0년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태가 얼마나 그 심각하고도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이 시기에 새로운 사태를 규정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확연하게 알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용어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가져다 비교를 해보면 이때만큼은 많지는 않아요.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들이 이때만큼 많지 않아. 여전히 우리는 공업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제조업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 중요하죠. 여전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회주의는 몰락했다. 그건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뭐 사회 정치 세력을 가리키는 말로 보수, 진보 이런 말 쓰고 있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거 18세기, 19세기에 걸쳐 만들어졌던 용어로서는 규정하기가 곤란한 사태인데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을 지금 현재 그 사태를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들을 발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창안하지 못하고 또는 개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18세기 말, 19세기 중반에 걸쳐서 만들어진 용어를 그냥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그 공리주의 또는 자유주의 이런 것들은 이미 공리주의는 몰라도 자유주의라는 말은 이제 이미 그 쇠퇴해버렸거든요.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을 최근에 제가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개념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내 멋대로 할 자유? 이거는 이미 이제 무의미한 단어가 돼버렸거든요. 뭐든지 내 멋대로 할 자유가 있다. 이런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런 단어를 이용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제대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더욱이 통계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등장했는데 그런 학문 영역이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말로 제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식의 단어들을 새로 만들어낼 만큼 그 뚜렷한 통찰을 갖고 있지도 않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폭넓은 조망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여튼 의문의 여지는 아주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일단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한가를 통찰할 수 있는 기초 체력 정도 그걸 마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여섯 가지 항목 정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여섯 가지 항목을 정치혁명, 산업혁명, 통신혁명, 사회혁명, 국제관계혁명, 문화혁명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썼는데요. 지나치질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선 혈통의 기원을 둔 엘리트주의가 폐기되고 국가라고 하는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요 시기가 지나면서 즉 18세기 말 19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혈통의 기원을 둔 엘리트주의 이거는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볼 수 있죠. 순전한 의미에서의 신분제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작자들은 일단 철저하게 그 타도해야 되죠. 시대의 원리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거를 유사하게 그걸 만들어내는 집단들이 여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어떤 우연한 행운을 얻고 그 행운을 잘 붙들어서 사회적인 지위를 구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지위를 구축했는데 그렇게 구축한 지위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게 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그걸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정략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결혼할 때 당연히 없이 사는 집하고 결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하고 비슷한 경로를 거쳐서 뭔가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결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집단이 생길 것이고 그 결혼을 통해서 또 자식이 생겨나겠죠. 그럼 그 자식에게 물려주면 요게 이제 혈통의 기원을 둔 엘리트주의를 폐기시켰던 18세기 말, 19세기 중반에 그런 정치혁명 또는 사회적인 혁명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되겠죠. 그게 바로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를 축적한 자들이 벌이는 행태입니다. 그것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단의 외부에서 그 집단을 이렇게 감싸주고 합법화시켜주는 이제 쪼무레기들, 졸개들이 있는데 그 졸개들이 바로 그 정치적인 나쁜 의미에서 계략을 쓰고 그 다음에 편법을 교묘하게 일삼는 그런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 집단이 있죠. 그러면 그들이 신분제 사회를 지금 18세기 19세기에 이미 폐기되었던 전 세계적인 조류로 폐기를 향해 나아갔던 신분제 사회를 다시 구축하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런 신분제적 사회,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 신분제 사회를 구축하려는 시도, 그걸 타파하는 게 민주적이 단순히 의사결정 과정만이 아닌 민주주의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신분사회 그리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취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정치혁명은 혈통의 기원을 둔 엘리트주의를 폐기시켰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능력 중심을 표방하면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신분 사실상 그러니까 in fact, de facto 사실상의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는데 그 능력주의를 교묘하게 포장된 것으로서 사용하고 있죠. 그것을 아주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그것을 타파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치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신분을 가진 자가 정치적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관료들이 정치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즉 주요한 그 관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국가는 근대 세계에서의 하나의 국제관계에서의 행위자, 정치적 행위의 주체이자 주요한 행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 등장하는 게 바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제국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코젤렉 개념사 사전의 제국주의 부분을 제가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근대적 제국주의, 즉 고대 로마라든가 또는 저 먼 옛날에 아시리아 제국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다른 그런 제국주의,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혁명은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 귀에. 그리고 지금 310페이지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이 내용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그 경제적인 틀 밑바탕에 놓여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인 것들을 바꾸면서 사회혁명이 촉발되죠. 그렇게 촉발된 사회혁명이 바로 이제 핵심 지표가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혁명, 네,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 31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선이 희미해졌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산업혁명, 통신혁명, 사회혁명,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토대를 만들어내면서 국제관계 역시 무역에 의해 규정되는 전 지구적 경제의 변화가 점차로 일어났고,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혁명적 변화도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에 대학에서 뭘 어떻게 가르치는지 전혀 잘 모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교양인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첫째가 지리학이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가 지리학이고, 두 번째가 인류학, 문화인류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국제정치학, 즉 전지구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국제경제학 정도가 아니라 국제정치학, 국제관계론, 이런 것들입니다. 진짜 헛된 꿈인데요. 예전에 어떻게라도 제가 그런 일이라는 게 평생 일어날 것 같지도 않지만, 돈이 좀 많이 생기면 아주 고급 아카데미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 돈 내가 줄 테니 해보자, 그런 분도 없겠지만, 그런다 해도 아니에요, 그냥 그 돈 저한테 쓰면 뻘돈 되니까, 낭비되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구상했던 뭐 지리학이라든가 인류학이라든가 또는 국제관계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기본으로 배우는, 그리고 옥스퍼드 세계사 외우고 막 그런 그 학교 목표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냥 한여름밤의 꿈보다도 더 하찮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 근대성의 여섯 가지 항목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는 과정, 그게 311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절대왕정체제의 성립, 요것인데요. 이 절대왕정체제의 성립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내전에 이르기까지, 이게 이제 요 세 페이지에 걸쳐서, 네 페이지군요. 하나, 둘, 셋, 네 페이지, 요 정도에 걸쳐서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냥 국가가 있고, 그 국가 안에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처럼 국가가 통일된 하나의 중앙 집권적 국가, 이게 되지 않고 무력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정부에 의해서 무력이 독점되고, 그리고 이론화된 법 질서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런 형태를 갖추는 게 바로 근대 국민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단 귀족들이 그냥 각자 자기의 영토를 가지고 할거하던 시기에서 한 명의 군주가 그 모든 것을 통할하는 그런 체제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단계를 거쳐야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형태의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른바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4페이지에 걸쳐서는 그냥 혼자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